사도신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성령론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찝어서 골라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것을 오늘 제가 완벽하게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저 멀리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짧게 해서 보내면 섭섭해하잖아요. 그죠? 저분들은 설교 짧게 하면 막 화내는 분들이거든요. 먼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확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두고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근데 뒤에서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초대교회 모두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배우고 인정했으며 고백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향해서 오라, 가라, 명령을 하거나 성령은 마치 인격도 없는 무슨 능력이나 현상에 불과한 것처럼 홀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족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건 바로 뒤에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냥 천국 백성으로 몽땅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올라가고 성령은 내려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이성과 인격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의 인생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강의를 참조하세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성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동업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요. 무려 40일간이나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가셨어요. 뭘 가르치고 가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뭔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믿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이런 이 세상의 힘을 믿던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었고 그분이 시키는 일에만 절대 순종하다가 가신 거죠.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그 그릇을 채워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을 믿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다? 바실레이아,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시적인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절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공생애 직전에 성령이 임하셨죠.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시더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직전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안 내려오시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안으로도 그런 이유로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어떤 분부를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40일간 가르치셨다. 바로 밑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40일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따라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우리의 행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믿게 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무슨 능력이나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준다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등의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기각당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도움을 주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삶을, 순종의 삶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헬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 또 다른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구별이 되는 똑같은 것, 구별은 되지만 똑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뭔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똑같아? 근데 알로스는 그런 단어예요. 똑같은 다른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이 되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보혜사의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죠? 그 첫 번째 보혜사가 그걸 알면 두 번째 보혜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풍성히 제공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적이었어요. 오히려 그거 안 해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해주러 오신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우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세상적 소망을 무참하게 허물어버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들이 우리는 희망을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을, 세상적 희망을 무참하게 다 허물어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역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알로스니까, 또 다른 같은 보혜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죄와 악을 죽이는 일, 즉 자기 부인의 일을 도우시러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도덕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게 죄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죄와 악을 허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와 노력들,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오히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야망과 비전을 기각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살게 만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셔놓고 잠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맞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야망을 기각시키고 우리의 죄와 악을 죽이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성취해냈고 경험과 역사 속에서 성령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알로스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은 뭐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은 뭐냔 말이에요. 그 예수, 그 주가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신 순종의 삶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순종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을 사신 유일한 그분, 그분의 삶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오지에 가서 다른 이들을 위해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일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봐라 성령이 임하여 진짜 그런 일을 즐겁게 하는 이들이 있지 않냐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처럼 순종하다가 죽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지. 왜 거기 앉아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감옥이 감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환을 받고 있는데 그게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온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사도 바울을 일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가 교만할까봐 감옥에 쳐넣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가 자고할까봐 육체의 가시, 스콜롭스, 뭐라 그랬어요? 장대 같은 꼬챙이를 이쪽 옆구리에서 이쪽 옆구리로 뚫는 게 바로 가시예요, 스콜롭스.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을 그의 삶에 허락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고쳐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교회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포기하거나 세상적인 힘을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긋고 말려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식들은 그렇게 산다는데 부모가 말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전도나 선교에 힘쓰라는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유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2주 전 설교 때 자세히 공부를 했죠? 따라서 주님이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주님의 왕권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그 왕권, 권세,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세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양들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뱀의 지혜는 뭐예요? 인류를 타락시킨 뱀의 지혜. 왜 네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이게 뱀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양아, 이리들에게 가서 이리들이 너 문다고 양의 신분 벗어놓고 호랑이로 변해서 응전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에게 양을 보내면서 양으로 물려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물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승리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요,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다만 마태복음의 그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바뀐 것뿐이지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죠? 이 두 명령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성령을 통해 성령 강림으로 주어진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도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모든 족속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또 뇌를 집에다 두고 오셨군요, 다들. 생각을 하시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명령 뒤에 붙이고 계세요. 그건 내가 돕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는 게 뭐 그리 힘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 세례 주고 증인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가 뭐예요? 물 뿌리는 거 세례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세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세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 받으셨어요?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성도는 누구에게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게 세례라는 행위로, 세크라멘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어요?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건 요한의 세례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죠. 그죠? 세례는 뭐예요? 물에 푹 담겨서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게 세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게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가 담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세례를 주는 이에 선 세례가 전제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어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리 같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양처럼 맞아 죽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가서 물 뿌리고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처럼. 그래도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막 세례주고 그러실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혜사로 돕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건 너희들이 먼저 죽고 그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세상 속에서 죽여내라는 거예요. 물론 옛사람이죠. 내가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게 만들어라가 세례를 주어라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 속에서 죽을 때, 모든 족속 앞에서 죽을 때, 땅끝까지 가서 죽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지어져 가게 되는 거고, 왜? 내 옛자가 죽는 거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지어져 가는 거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의 옛자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가 성도를 낳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창세기 때의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거기에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따라서 성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괜찮아요. 죄된 세상에서 성도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해산의 고통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해산의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이 성령에 의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를 낳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디모데한테도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어요? 자기가.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평생 해산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여자는 성경에서 항상 뭐다?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2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야. 네가 죽고 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낱낱이 증거할 수 있을 때 그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죠. 보지도 못한 애가 나와서 증거하면 위증죄로 감옥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직접 본 자들처럼 그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입으로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전부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 그 빈 그릇을 채워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당신도 하나님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게 예수잖아요. 에? 그게 증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 예수께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런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근데 그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거룩한 척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홀리하면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쇼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범위가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 그 삶을 살게 될 테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 동시에 그 증인됨의 삶의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증인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되리라, 되리라. 네가 싫어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으로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확정지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기에 권능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폭로를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로 만들러 오시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거나 대단한 은사를 주어서 상대적 비교 우위적 우월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기적은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방언, 이슬람, 힌두교, 불교에 다 있습니다. 신유? 거기서 더 많이 일어나요. 은이빨, 금이빨로 변하는 거? 이슬람교에서 300년 전에 먹다 버린 거? 교회가 지금 주워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거 하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애초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전히 비워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야 나한테 다 기도 받으러 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삶이라 했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성경에서 찾아봤잖아요. 변화산 아래에서 그들이 그짓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건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계획과 뜻과 희망사항을 전부 기각당한 채 누군가 밖에서 띠를 띄우고 그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 뜻은 이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독배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내 뜻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받은 내가 그 삶을 살았다. 얘들아 성령받은 내 백성들아 너희가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베드로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너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될 거야. 성령이 밖에서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잖아. 이제는 안 돼. 성령이 올 거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바꾸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밖에서 띠띠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자로 지어져 가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와 당시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했던 원수, 그 땅끝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예수님이 때려 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역시 이기적인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로마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로마를 부숴달라고 하는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원수 앞에까지 가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품고 죽는 그 자리로 성숙되어서 가는 거예요. 고지꼭대기에 올라가서 강자로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 한번 계산해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될지 미리 계산해보고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도저히 못 쫓아온다.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삶을 가능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무력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타콤에서 사자굴에서 기름가마 속에서 그냥 십자가를 쥐고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로마가 기독교에게 무너졌습니다.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했을 때 카타콤에서 꺼낸 시체가 200만 구였어요. 그때 로마 전체의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로마 전체의 인구, 그 세상에게 200만이 맞아 죽었더니 승리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죄와 악은 내가 그 죄와 악에 맞아 죽을 때 소멸이 돼요. 도저히 세상의 힘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때려 죽여야지 어떻게 내가 맞아 죽는데 걔가 죽어요. 전자가 세상의 힘의 원리고 후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악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건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그죠? 예수님이 인간 세상의 죄와 악에 의해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의 화살이 깊숙이 뚫고 들어와 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께로 쏟아질 때, 전가가 될 때 마징가제트의 레이저 빔이 돼갖고 그걸 다 공격해서 없앤 게 아니라 다 품 안아버렸어요. 심장 깊숙이 악이 죄가 뚫고 들어오는데 맞았어요. 품 안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악이 거기서 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이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이 그걸 품어안고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같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원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의 자식 유다와 같은 자아 숭배와 이기라는 그런 죄와 악에서 젖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은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모두 경쟁자와 원수로 간주하죠. 이러한 죄와 악의 공격이 시기, 질투, 분열, 다툼, 험담, 모함, 전쟁 등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성도는 거기에 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의 원흉인 땅끝을 품어 안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끝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품어 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로 끌고 가시려고. 근데 무슨 성령 집회니 뭐냐 하면서 거품 물고 벌벌 떨고 쓰러지고 이게 무엇들하는 짓이냐고요. 성령이 고작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 나라에만 관심 있으시다니까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제발. 그리고도 또 딴 데 가서 연말에 안수기도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럼 왼수들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도. 참. 따라서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큰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점점 약한 자가 되어가고 점점 겸손한 자가 되어가고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하루에 24시간 내내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정신병자입니다. 예수님이거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겐 대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우리가 폭로될 때마다 점점 나의 더러움을 더 깊이 보게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다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신앙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젖병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젖병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어가는 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서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 같은 삶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한 영적 교만이 오순절파나 신비주의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순절파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현상 등으로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반면에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올바른 성경 지식으로 영적 교만을 드러내요. 그건 둘 다 패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들의 우위에 서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돼요. 그게 말씀이어도 안 돼요. 오히려 상대방 앞에서 죽어서 작은 겨자씨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내가 제일 작은 자여야 되고 내가 제일 죄인이어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아니 재산 다 팔아서 자기 것 조금 챙기고 교회에다 헌금한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다 내야 돼요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전부라는 건 뭐예요?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난 전부 냈어. 전부라고 이야기한 거야. 키포인트가 있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랑 이기가 들어올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지식이 좀 많다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나를 자랑해요? 다른 이들을 폄하합니까?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긴 전부 성경 박사들만 와 있어가지고 아주 토론이 한번 붙으면 아주 돌들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요. 불꽃이 튀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자기에게 수류탄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순복음교회에다 던지고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마지막 개혁주의 보루인데 거길 왜 폭파시키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거기 출신들은 양보라는 게 없어요. 다 틀리고 나만 맞아.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폭파시키고 웨스트민스터도 폭파시키고. 그러한 복음의 현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열두 사도를 채우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꼭 열두 사도여야 되죠? 그냥 11명에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12명 꼭 채워서 일하라고 명령했나요? 왜 나중에 야고보가 죽었을 땐 12명 안 채웠을까요? 꼭 필요한 거라면 그때도 채웠어야지. 죽을 때마다 계속 채웠어야지. 왜 이때만 채울까요? 성령이 오시기 바로 전에만 왜 12명으로 채울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열두 사도의 대열에 합류를 하는 사건은 아주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선 열둘이라는 숫자의 기원이 어디인지 알아야죠. 열두 지파, 열두 사도는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며 한시적으로 설명용 교보제로 쓰이던 구약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열두 지파,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열둘은 하나님의 교회,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둘 중에 하나가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마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마귀 하나가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인 유다와 다른 열한 제자들이 뭐가 달라요? 유다는 배신을 했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외치면서 남자답게 장렬히 자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유다의 배신보다 그게 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내죄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장렬하게 자살도 안 했어요, 그 인간들은.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멸망의 자식 유다는 나머지 열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 자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멸망의 자식인 그 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 마띠아의 선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로 대표되는 옛사람 열둘이 죽고 마띠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열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를 보여주기 위해 멸망의 자식 유다로 대표되는 열둘이 죽는 사건과 새로운 마띠아가 열둘로 들어와서 성령을 받는 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요. 제자들이 열두를 채워서 하고자 하는 일이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그래요. 열두를 채워서. 그 어구를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란 말이 거기에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러니까 유다로 대표되는 옛사람 열둘은 절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 유다 속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유다 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자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새로운 열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해서 교회가 진짜 새 사람, 새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오면 안 돼.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멸망의 자식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러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 제 곳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마띠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열둘은 어떻게 살게 된다? 제 곳으로 못 가요. 띠띠우고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만 가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왼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이 걸린 거예요. 부인하라고. 이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너희를 행복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부인하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의 삶,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밖에서 띠띠운 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율법으로 상징되었던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거고 마띠아는 성령으로 은혜로 완성이 되는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우리 안에 유다를 죽이고 새로운 마띠아로 탄생을 시켜 마띠아는 뭐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마띠아로 탄생을 시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력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숙식을 같이 했던 열두 제자 중 하나 유다잖아요. 그 열두 제자 중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의 자식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안에서 배반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다가 뭐 이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어요. 딴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왜 성경에 굳이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이 하나로 은혜로 십자가로 딱 뚫고 있지 못하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게 뭘 어떻게 팔았다는 거예요? 돈 받았다고?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전체의 구속사가 작은 그림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아담에게서 범죄가 나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으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열두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오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도하던 이들이 먼저 나오고 멸망의 자식이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거기서 멸망의 자식이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켜 한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된다는 걸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걸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과 조건도 전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서 배도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제자 그룹의 대표인 유다 대신 새로운 은혜의 피조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마띠아가 채워지는 이야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사도들이 굳이 열두를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120문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혹자들은 그러한 제자들의 기도의 행위를 들어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세요?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그날 오순절날 오시기로 이미 구약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예시가 되어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를 한 사건은 오히려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에 관한 명시인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종교 행위나 그 어떤 열심으로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의 근거는 신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사기 충천 용기 백배하여 그 다락방을 나섰다면 사도행전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사건이나 열두 제자를 채우는 사건 등을 들어서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인 거라느니 아니라느니 그런 논쟁은 절대 무가치한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도는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구원의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성경의 유일한 독자인 교회에게 구원의 진리만을 가르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이라 말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불러내렸다가 다시 내보냈다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되더라라는 그런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을 보여주는 게 120문도의 기도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구원을 받아서 기도를 했다느니 아니라느니 그게 왜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락방에서 못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굳이 오순절날 오셔야 됐는가? 출애굽기 가보세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3월 첫째 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유대 원력으로 바로 그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그 첫 번째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요. 바로 그 시각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간들이 인생과 역사의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마치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능력이나 힘 정도로 생각하는 아담적 죄의 본질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던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중심은 우리였어요. 우리. 그렇죠?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절대 하위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걸 타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 당신은 날 도와줘야 돼. 이게 죄니까.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금송아지는 뭐였어요?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다산의 신, 애굽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가나안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게 전부 소였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던져짐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죽을 일이다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 율법이 죄에 와서 닿자 3천명이 죽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손을 끌고 갔는데도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린 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일이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 이후에 나온 싱싱하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던 원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죄인들은 새 언약, 즉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옛 언약, 구약이 잠시 몽학 선생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바로 이 새 언약의 현실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도 똑같이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임한다 그러죠? 불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이던 거예요. 불. 그런데 그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건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즉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어떤 한 무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한 무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무리가 살아나면 그건 한 무리는 심판받는다는 뜻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문도가 방언으로 말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큰일로 알아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라고 못 알아들었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새 언약에 의한 은혜의 새 영이 부어지게 되면 똑같이 자기들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때려 죽인 죄인들이 도륙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약의 오순절날은 3천이 도륙되어 죽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은혜로 3천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는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당신의 은혜에 의해서만 당신의 백성들을 존재케 하고 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다른 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존재할 때에만 생존이 가능하고 그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역사와 우주와 시간과 공간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임했던 방언 사건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할 건 오순절날 터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Foreign language.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러죠.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는 둥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방언 사건은 은혜의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무리들에게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였던 언어가 최초로 흩어지게 된 사건은 다름 아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늘에 닿으렸던 시도였어요. 아담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의 복사판. 그 일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저주하셨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저주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우리는 저렇게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우리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그걸 끝. 부럽다. 하고 싶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언어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은혜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은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죄인들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바벨탑을 계속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시지 여러분의 바벨탑 쌓기를 계속 도와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헌금이나 봉사나 종교 행위를 의지하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자리로 못 가게 만드신다니까요. 오히려 자꾸 여러분의 무력함을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게 폭로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그러한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여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날 임하신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는 은혜의 나라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잖아요. 그게 그죠? 수면 뭐예요? 죄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바다, 물은 죄였으니까. 죄 위에 혼돈과 공허, empty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가 와르르 일어났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오순절 성령 광림 사건에서 새 창조의 사건으로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이 새 창조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홍해 사건에서 그 바다 위에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그러죠. 르와흐, 바람, 성령이에요. 그러자 그 물이, 저주의 물이 쪼개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 올라오는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순절에서 한 번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그 예언적 기도가 바로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거고,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뭐 노인네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순절날 성취가 된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가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그 에스겔서의 사건 또한 오순절 사건의 모형으로 나타난 거고, 왜 멸망의 자식 유다가 죽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은혜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만을 살아내시다가 결국 완전한 순종의 절정,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삶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 예수의 증인의 삶, 자기분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성전, 첫 성전 헐어버려라, 새 성전 내가 세운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아파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계속 소리질러서 얘기하려니까 아주 그냥 힘이 쭉 빠져 죽겠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인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성도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성될 수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현실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성령 세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컨 블레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 한 번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오순절파의 주장처럼 오순절 이후에도 사마리아에서, 에베소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한 것을 예로 들어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소란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건요, 오순절날 임했던, 교회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도 진짜 일어난다라는 걸 교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 자리에서만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한 곳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 고넬료에서만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임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애굽에서도 섰고 소돔에서도 섰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거기 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딱 한 번 섰는데 그 십자가가 모든 역사를 아우르며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일어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거기에서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갖고 오늘날도 성령은 이렇게 조란스럽고 수선스럽게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게 드디어.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의 충만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자, 성령 충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비로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교회는 비로소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전부 성령 충만에 의해 탄생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술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라는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를 성령 충만과 같이 올려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 전파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그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시죠? 성령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있어요?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거든요. 며칠 밤을 꼬박 세웠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골라서 쉽게 설명하려고 그걸 쉬운 언어로 바꾸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이 정도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는 게 없겠지 하고 제가 완성을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아주 2009년 마지막에 확실히 해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 자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분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무슨 양철북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이고 우리 엄마 나 기저귀 갈아주고 있네. 야, 어딜 만져? 뭐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12살 이전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갔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여 교회로 탄생이 된 여러분도 자라가야 돼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중에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주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도 아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 벌벌 떨고 싶으세요? 이상한 춤추고 싶으세요? 은닛발 금닛발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런 유치한데 속지 마세요. 성령은 그런 거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삶이 맞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